얘기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대북 제재위원회를 오늘 소집합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미국 요청에 따라 안보리가 대북 제재위원회를 소집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날 한반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그들이 긴장을 고조시키기로 선택한다면 대응이 따를 것이라면서도 북한과의 외교에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신장 자치구 위구르족 문제와 관련해 오늘 영국을 보복 제재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위구르족 인권 유린과 관련해 거짓말과 거짓 정보를 퍼뜨렸다며 영국 기관 4곳과 정치인 등 개인 9명을 제재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자신들을 겨냥한 비판을 억누르려는 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제재 대상이 된 사람들과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제재 대상에는 영국 보수당 인권위원회와 이언 덩컨 스미스 전 보수당 대표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제재 대상이 된 개인과 이들의 직계 가족은 중국 입국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국민과 기관들이 이들과 거래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미국과 타이완이 어제 해양경찰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샤오메이친 미국 주재 타이완 대표의 사무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런 사실을 밝혔습니다. 성명은 새 양해각서 체결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양측이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함께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 워싱턴 DC에서 열린 서명식에 직접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타이완 주재 미국 대사관 격인 미국 제타이완협회도 양해각서 체결과 관련해 해양안보와 안전을 포함한 국제 현안에 대한 타이완의 의미 있는 참여와 기여를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타이완은 자국 해역 내 중국과의 분쟁에 대비해 최근 신형함정을 배치하는 등 해양경찰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 안에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2억 회 접종을 실현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취임 후 처음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런 목표가 실현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 20일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취임 100일 안에 코로나 백신 1억 회 접종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 24일 기준으로 코로나 백신 1억 3천만 회 접종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약 8,500만 명이 적어도 한 차례 백신을 맞았고 약 4,500만 명은 두 번째 접종도 마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말 취임 100일 안에 코로나 백신 1억 5천만 회 접종분을 배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나중에 이 목표를 1억 회 접종분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얀마에서 오늘 군사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언론들은 이날 밤 미얀마 최대 도시인 양곤과 만달레이 그리고 카친주 등 미얀마 곳곳에서 촛불 시위가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시위를 조직한 사람들은 내일도 광범위한 시위를 벌이자고 촉구했습니다. 미얀마군은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켜 민간 정부를 무너뜨리고 미얀마의 실질적인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고문을 구금했습니다. 이에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군과 경찰이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과 시민단체 자료에 따르면 시위 과정에서 지금까지 3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형 상선이 좌초해 선박 통항이 중단된 수에즈 운하의 통항을 재개하는데 몇 주가 걸릴 수도 있다고 네덜란드의 군안업체가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보스칼리스사의 페데르 베르도브스키 최고 경영자는 어제 상황에 따라 통항 재개에 몇 주가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에즈 운하에서는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인 에버 기븐호가 지난 23일 좌초하면서 운하의 양방향 통항이 중단됐습니다. 관련 당국들은 군안업체들이 예인선을 동원해 에버 기븐호를 끌어내려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항로 가운데 한 곳입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6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긴장 고조를 선택한다면 대응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외교에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며 바이든 정부에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대북정책 검토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전술 핵 탑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2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 6도에서 1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 서해 앞바다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기로 결정한다면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 대북 외교에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Let me say that number one, UN Resolution 1718 was violated by those.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먼저 그들이 시험한 특정 미사일들은 유엔 결의 1718호에 대한 위반이란 점을 말한다며 우리의 동맹과 협력국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들이 긴장을 고조시키기로 선택한다면 대응이 따를 것이라면서 우리는 그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의 외교를 추진해 나간다는 행정부의 입장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But I'm also prepared for some form of diplomacy. But it has to be.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의 외교에도 준비가 돼 있다며 하지만 이는 최종적인 비핵화가 조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이 하고 있는 건 동맹들과의 협의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외교 과제라는 점도 분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자신이 주시하고 있는 최우선 외교 정책 사안이 북한이라는 점을 경고했는데 당신도 북한의 위기에 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불안정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지역과 더 넓은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의 방위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면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세계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북정책 검토 작업과 관련해선 우리의 목표는 협력국과 동맹 간 전략적 목표를 화합하는 것이라며 이는 조율되고 효과적인 접근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국은 우리의 협력국과 유엔 안보리 이사국과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한 중요한 조치에 관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조치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점진적으로 도발 수위를 높이며 바이든 정부에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북 압박을 막고 제재 해제를 얻어내려는 의도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정책 검토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25일 VOA에 북한이 순항미사일에 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매우 조심스럽게 점진적으로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at they're being very careful in gradually escalating the situation. And I think the part of the intention is to provide a warning.
아이논 전 특보는 북한이 압박에 기반한 적대적 전략을 세우지 말도록 바이든 행정부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994년 북핵 1차 위기 당시 미북 제네바 기본 합의의 주역인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도 이날 VOA에 북한이 제재 해제를 비롯해 자신들이 원하는 협의를 시작하기 위해 바이든 정부의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라고 풀이했습니다.
It may be that the North Koreans are just looking for things to do that will get the attention of the Biden administration without
갈루치 전 특사는 북한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사실상의 합의인 미한연합훈련 중단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중단을 지키면서 바이든 정부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행동에 나서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순항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싱가포르 합의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을 지낸 게리 세이모어 박사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미국에 경고를 보내는 외에 군사적 목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part of the reason may be that North Korea is continuing to do development work to improve their short-range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이어가기 위해 이번에 시험 발사에 나섰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과학적인 이유도 일부 있지만 제재 해제를 담은 제안을 내놓도록 미국을 압박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세이모어 박사는 말했습니다. 프랭크 엄 미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일련의 미사일 발사를 통해 블링컨 장관을 통해 발신되는 미국의 대북 정책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hat we've seen so far is Secretary Blinken talking about pressure, right? Blinken talked about pressure in his confirmation hearing. He talked about increasing pressure in his recent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프랭크 엄 선임 연구원은 블링컨 장관이 지금까지 계속 대북 압박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인준 청문회와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이어서 일본 방문 기간 중에도 계속 대북 압박을 언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부분 전문가들은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더 했다고 해서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에 내용이나 속도를 바꿀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It was probably anticipated that they would do this. But the missile tests, of course, do lend an urgency to completing the review and moving ahead with efforts to try to stem North Korean provocations.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행동을 예상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미사일 발사는 정책 검토를 빨리 완료하고 북한의 도발을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긴급성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도 북한의 이번 도발이 정책 검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어느 시점에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온도를 높이는 행동에 나설이라는 점을 이미 정책 검토에 포함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모 박사 역시 이번 발사는 모두가 예상하는 북한의 일상적 행동이라며 정책 검토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못 본 채 했다며 바이든 정부도 그런 기조를 이어갈지 유엔 결의를 지켜나갈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더해 미국과의 외교적 대화에 대한 무관심은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을 검토하는 데 있어 국방과 억지 부분에 관심을 둬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Let the UN Security Council handle it and should support a presidential statement. It is important to have on the record an expression of dissatisfaction with the North Korean actions.
스나이더 국장은 유엔 안보리가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고 미국은 의장 성명을 지지해야 한다며 북한의 행동에 대한 불만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990년대 제네바 핵협상과 미사일 협상 등에 나섰던 아인혼 전 특보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안보리까지 가져갈 필요는 없지만 미국이 북한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사실상 유지하고 있는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유예를 단거리 미사일 시험까지 확대하도록 바이든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바이든 정부가 한국과 일본의 위협이 되는 비행시험 금지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국가정보국 북한 담당관도 바이든 정부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갈로스카스 전 담당관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아무런 위험이나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으면 북한은 분명히 시험을 계속해 기술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경우 북한은 미사일 시험의 사정거리와 탄두 중량을 늘리고 특히 고체 연료 미사일과 다탄두 미사일을 시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갈로스카스 전 담당관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전술 핵 탑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 1월 천명한 전술 무기 고도화와 연결돼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월 8차 노동당 대회 발언에서 전술 핵 무기의 고도화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 소형화와 경량화, 전술 무기화를 더 발전시켜 작전 임무의 목적과 타격 대상에 따라 다양한 수단에 적용할 수 있는 전술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지시는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국정과제인 만큼 25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실험과 깊이 연계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신형 전술 유도탄이라며 당 8차 대회가 제시한 국방과학정책을 관철해 나가는 중요한 공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연구소 비확산 연구센터 소장은 25일 VOA에 고도와 비행거리만 놓고 봤을 때는 회피기동이 가능한 이스칸데르형 KN-23의 개량형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KN-23 계열의 경우 일부 언론이 제기하는 핵탄두 탑재, 이중용도 가능성에 대해 자신은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다소 유보적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6년 북한이 공개한 핵탄두 모형의 지름 60cm는 KN-23의 지름인 96cm 규격에 아슬아슬하게 들어맞기 때문에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얼마나 더 진전됐는지 알아야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It was murky. It would be a tight fit given what we've seen. And what's the only thing that's changed but is important is that
다만 과거와 달라진 건 김정은 위원장이 8차 당대회에서 전술 핵무기의 고도화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점이라며 단거리 미사일의 핵 탑재는 북한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은 다양한 신형 단거리 무기 체계를 내놓고 있지만 이 중 어느 무기가 이중 용도로 채택될지는 알 수 없다며 비용 대 효과 관점에서 이런 개발 움직임은 이례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한연합군의 원점 타격에 대비해 실제 핵무장 탑재용과 기만용을 혼재하는 전략을 구사해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루이스 소장은 또 이번 발사는 새로운 무기 성능 개발보다는 실제 부대의 전술 운영에 초점을 둔 훈련의 일환으로 본다며 향후 관련 움직임이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핵탄두 소형화 기술은 단순히 탄두의 크기뿐 아니라 무게도 중요한 고려사안이라며 루이스 소장의 분석처럼 북한의 기술이 얼마나 진전됐는지가 판단의 요건이라고 말했습니다.
Probably can carry a nuclear weapon today, but in 5 to 10 years, it certainly ought to be able to carry a North Korean nuclear weapon.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2016년 암시한 소형화 기술에 더해 이후 중국, 러시아 등의 외부 기술 유입이라는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분명치 않지만 앞으로 5년 또는 10년 뒤에는 가능성이 점점 더 명백하게 구체화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또 이번 미사일의 낮은 고도와 비행거리를 고려할 때 운동에너지를 완벽히 사용하지 않은 압축탄도 비행의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사거리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 저고도 비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대해 향후 미한연합군이 패트리엇과 사드 등 미사일 방어 체계의 통합을 이룬다고 해도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till is a challenge if you're only relying on ground-based radars. You really get to a point where you have to start getting up in the air and up in space.
지상 기반 레이더에만 의지하는 현재의 태세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결국 공중 우주 기반 자산과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윌리엄스 국장은 미사일 방어청이 현재 우주에서 극초음속 무기를 추적할 수 있는 극초음속 탄도 추적 우주 센서를 개발 중이라며 한반도 내 북한의 적어도 탄도미사일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이 어제 한반도 동해상으로 쏜 발사체가 신형 전술 유도탄이라고 밝혀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의 개량형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늘린 개량형 이스칸데르는 전술 핵을 탑재해 한국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국방과학원이 25일 새로 개발한 신형 전술 유도탄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며 시험 발사한 두 기의 신형 전술 유도탄은 동해상 600km 수역에 설정된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방과학원은 이번 신형 전술 유도탄은 탄두 중량을 2.5톤으로 개량한 무기체계라며 시험 발사를 통해 개량형 고체연료 발동기의 믿음성을 확증하고 이미 다른 유도탄들에 적용하고 있는 저고도 활공 도약형 비행 방식의 변칙적인 궤도 특성 역시 재확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 열병식에서 공개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개량형을 발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스칸데르는 풀업, 즉 활강과 상승 등 급격한 기동을 하는 것이 특징으로 당시 열병식에선 기존 KN-23보다 탄두 모양이 뾰족해지고 미사일을 실은 이동식 발사 차량의 바퀴도 4축에서 5축으로 늘어난 개량형 이스칸데르가 공개됐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공개한 사진 속 신형 전술 유도탄은 열병식에서 나온 개량형 이스칸데르와 같이 검은색과 흰색이 엇갈린 뾰족한 탄두부를 갖고 있습니다. 미사일 옆면엔 지읒 1999-2891이라는 일련 번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개량형 고체연료 발동기의 신뢰성을 확증했다는 것은 발사 준비 시간을 10분에서 15분 정도로 단축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 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개량형 이스칸데르가 사거리와 파괴력이 일정 정도 향상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 발표대로 탄두 중량을 2.5톤으로 늘린 게 사실이라면 북한의 현재 기술로도 충분히 전술 핵 탑재가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전술 핵무기 개발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가운데 가장 완성도가 높은 게 이스칸데르로 추정된다며 전술핵을 탑재한 이스칸데르가 실전 배치되면 전장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했다 하면 그게 500km에서 1톤이거든요. 2.5톤이면 뭐 아무런 문제가 없이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늘 알려진 풀업 기동의 고체 연료에 우리가 막기 굉장히 힘들다. 대비 시간도 없고 이동형으로 움직인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식의 전술 핵무기, 구체율로 이동이 가는 전술 핵무기를 실전 배치 시작하면 한반도는 너무나도 쉽게 핵전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북한 매체가 공개한 미사일 외형으로 볼 때 2.5톤 탄두 중량은 과장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탄두 직경이 기존 이스칸데르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2.5톤 탄두 중량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과장해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제시한 미사일 사거리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사된 개량형의 경우 2019년 북한이 첫 선을 보인 기존 이스칸데르보다 동체부가 약 1m가량 늘어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거리를 늘렸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은 개량형 미사일이 동해상 600km 수역의 목표를 타격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기존 이스칸데르의 첫 시험 발사 당시 사거리인 240km의 2.5배나 됩니다. 또 한국과 일본 군당국이 25일 발표한 사거리 450km와도 큰 차이가 납니다.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목표치를 마치 실제 사거리인 것처럼 과장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사거리가 600km가 안 나왔고요. 북한 보도와 달리. 그리고 외형상 발사 차량이나 미사일 외형상 2.5톤 탑재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발 초기 단계, 탄두 탑재를 위한 전술핵 탑재를 위한 초기 단계 실험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추가 시험 발사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북한 주장의 진실 여부를 떠나 개량형 이스칸데르의 사거리가 기존 것보다 늘어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거리 600km면 한국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갑니다.
탄두 중량을 줄이면 사거리가 늘어 주일 미군 기지까지 사정권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노동당 군수공업부 국방과학연구부문 간부들이 시험을 지도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없이 8차 당대회에서 목표로 내건 국방과학정책을 미사일 시험 발사의 한 배경으로 내세웠습니다. 리병철 부위원장은 한반도의 각종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는 데 큰 의의를 가진다고 밝혀 외부 위협에 맞선 미사일 개발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박원곤 교수는 김 위원장의 불참은 아직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기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박 교수는 그러나 북한이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해 전술 핵무기 개발 의지를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미, 한, 일 세 나라를 동시에 압박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핵 군축 협상에 나서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23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아주 심각한 한국과 어떻게 보면 일본까지도 사거리로 하는 위협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은 뭐 북한이 원하는 것은 정말 게임 체인저인 이 무기를 통해서 한미를 압박을 하고 또 그들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면서 핵 군축 협상을 하자, 그런 압박의 수단이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북한의 향후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조한범 박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8차 당대회에서 미국의 선대선, 강대강 대응 원칙을 선언한 바 있기 때문에 한편으론 탐색전을 펴면서도 미국의 압박을 빌미로 신무기 시험 카드를 쓸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국 국방부사나 국방연구원 부영욱 박사는 미중 전략 경쟁이 군비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이 전술 핵무기와 관련된 시험 발사를 되풀이하는 것은 중국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명하며 외교적 관여를 재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대화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동을 즉각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파리아나크 유엔 부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질문에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한반도 정세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 위해 관련 당사국들과의 외교적 관여를 재개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길은 외교적 관여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 질문에 이유는 북한의 대화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동을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교부 공보실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앞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평화와 안보의 위협에 해당된다고 선언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북한이 국제 공약을 이행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영국은 2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규탄했습니다. 나이젤 애덤스 아시아 담당 국무상은 영국은 북한이 두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깊이 우려한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자 영내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동맹국, 협력국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전념하고 있으며 규칙에 근거한 국제체제를 유지하고 북한의 불법 행위를 종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더 이상의 도발을 삼가고 미국과 의미 있는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공보실은 2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스가 요시 일대 일본 총리가 국가안보회의를 열고 북한 탄도인 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이라며 엄중히 항의하고 강력히 비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보실 측은 북한이 지난해 3월 29일 이후 1년 만에 탄도미사일 두 발을 쐈다며 이는 일본을 포함한 영내 평화와 안정을 해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이번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밖에 떨어진 것을 확인했다며 감시 활동을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 등 관련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일본 국민과 국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각 측의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대에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화 대변인은 중국은 각 측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한반도의 완화 국면이 계속되며 한반도 문제가 정치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2개월 만에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도발에 나섰습니다. 미국 행정부 출범 초기 벌어지는 북한의 도발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행동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 대통령 취임 초반에 크고 작은 도발을 감행해왔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인 2005년 2월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취임 초기에 나온 북한의 핵 보유 선언은 단발적인 도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다음 해인 2006년 7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그해 10월에는 급기야 1차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북한의 1차 핵실험 발표 직후 부시 전 대통령은 곧바로 성명을 발표해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condemns this provocative act. Once again, North Korea has defied the will of the international.
부시 전 대통령은 북한이 또다시 국제사회의 의지를 무시했다고 지적하며 국제사회는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09년에 취임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취임 초반 곧바로 무력 시위에 직면했습니다. 북한이 오바마 전 대통령 취임 3개월 만인 2009년 4월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공위성인 광명성 2호를 장거리 로켓인 은하 2호에 실어 발사한 겁니다. 체코 프라하 방문 중 이 소식을 접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리 준비한 연설 중 일부를 수정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로 사용될 수 있는 로켓을 발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위협과 불법 무기 등을 통해서는 절대 안보와 존중으로의 길로 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broke the rules once again by testing a rocket that could be used for long-range missiles.
하지만 북한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달 뒤인 5월에는 2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잇따라 벌어진 이와 같은 북한의 도발은 미국의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을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또 재선 취임 한 달 만인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따라 재임 기간 내내 북한과 중요한 대화 없이 전략적 인내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빠른 기간 안에 북한의 도발을 맞은 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2016년 2월 12일 북한은 무수단급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와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 미사일과 핵 위협은 우선순위가 매우 높다고 밝힌 뒤 약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The North Korean missile and nuclear threat, both of which I consider a very, very
취임과 동시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맞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후 화염과 분노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북한과 극한의 갈등으로 치닫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 극적으로 정상회담이 성사된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내세우며 더 이상 각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북한이 취임을 전후에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북한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약 두 달 만에 순항미사일 발사로 도발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국방부에 따르면 발사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이었다면서 북한 행동으로 인해 새로 생긴 주름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곧바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더라도 단거리 미사일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달리 이번 발사에 대해 안보리결의 위반이며 더 나아갈 경우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선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발사체를 쏜 사실을 긴급 보도하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대북정책 발표를 앞두고 북한이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풀이하며 북한과의 외교 노력을 이어가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안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이 지난 주말에 이어 목요일에 미사일 두 발을 또 쐈다면서 이번 발사가 미북 간 긴장 고조 신호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화 재개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북한이 미국의 외교적 노력을 계속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의 골칫거리였던 북핵 위협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에 새로운 압력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힘 대 힘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북한이 미국과의 긴장을 고조를 통한 지렛대 확보 차원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힘을 과시함으로써 바이든 행정부가 마무리 짓고 있는 대북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는 겁니다. 신문은 북한이 조만간 발표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번 미사일보다 더 도발적인 장거리 탄도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를 보냈다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진리 우드로 윌슨 센터 한국센터장을 인용해 북한은 무기 개발 목적이나 국제사회의 이목 집중을 위해 전략적으로 무기 실험에 나선다고 설명하며 긴장 유발을 위해 도발을 이용하는 북한의 과거 행태가 되돌아온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AP통신도 북한은 미국의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사일 실험 등을 통한 도발에 나선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북한이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에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북한 전문가들을 인용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 장기 교착에 빠진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기대하는 가운데 협상력을 얻기 위해 무력 도발을 점차 늘려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쏜 화염과 분노의 2017년에 비하면 이번 미사일 실험은 신중한 도발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준의 대북 정책을 발표한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불분명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추가 제재를 부과한다면 북한은 더 큰 도발을 벌여 양국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CNN 방송은 일주일 사이 북한이 두 번의 미사일 실험에 나선 데 주목하며 사실 이번 도발이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핵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국제연구소 비확산 연구센터 소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한 연합훈련이 진행된 만큼 북한의 도발을 예측했었지만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바이든 행정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말 북한의 도발 수준이 최고 10점 만점에 2점이라면 이번에는 확실히 그보다 높다고 말했습니다. 팍스 방송은 이번 북한의 발사가 무기 시스템을 개선하고 개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자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시험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방송은 미국 고위 관리를 인용해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잠수함에서 발사하기 원하는 종류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지상에서 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한 지난 1월 이후 처음이며 지난 주말에 이어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주말 북한의 순항 미사일 발사에 대해 크게 대응하거나 반응하지 않자 북한이 이번에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인권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을 최근 막을 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의 성과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을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의 성과 중 하나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공동 제안한 것을 꼽았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이사회가 끝난 24일 발표한 46차 유엔 인권이사회 핵심 결과라는 제목의 설명자료에서 미국이 결의안과 공동성명, 개입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 이란 등 14개 나라의 극심한 인권 상황에 대한 대응을 진전시키는 것을 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이란의 경우 이 나라들의 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 연장이 포함된 결의안을 공동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유엔 인권이사회를 탈퇴했던 미국은 2년 6개월 만에 복귀해 지난 23일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달 이번 이사회 고위급 회기 화상 연설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지지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addressing issues of concern around the world, including ongo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 Syria and North Korea.
국무부는 그 밖에 미국이 두 개의 공동 성명을 주도하고 12개의 주제별 혹은 나라별 공동 성명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은 자국 내 인권 문제를 스스로 돌아보며 특히 제도적인 인종차별을 다루기 위한 인종차별에 대한 공동 성명을 주도하고 아프리카 회원국 모두를 포함한 156개 나라의 서명을 이끌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노력은 일부 국가들이 자국 내 인권 비판을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또 인권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 방안과 관련한 성명에도 참여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한편 유럽연합도 같은 날 이번 인권이사회의 성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도자료에서 유럽연합은 17년 동안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2003년부터 일본과 공동으로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작성했지만 2019년부터는 단독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 작성을 주도한 유럽연합을 대표해 정기회의에서 발언한 제네바 주재 포르투갈 대표부의 루이 마시에라 대사는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해 계속해서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ith ongoing systematic, widespread and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some of which may amount to crimes against humanity.
마시에라 대사는 북한 내에서 계속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 중 일부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BOE 뉴스 김현규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 제6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미국과 남북한이 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북한이 지난 2010년 폭침시킨 천안함의 이름을 오는 2023년 진수하는 최신의 호위함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6일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6회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에서 북한군과 교전 중 전사한 한국군 장병들을 추모하고자 2016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이 기념일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취임 후 두 번째로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북한이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관련국들의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지금은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대화의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포괄적 대북 정책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이 미북, 남북 대화 재개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25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긴급상임위원회 회의 직후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땅도 하늘도 바다도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다며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에 충분한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 자체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차세대 최신형 국산 전투기 KF-X도 곧 국민들께 선보일 것이라며 어느 때보다 강한 국방력과 굳건한 미한 동맹으로 어떤 도발도 물리칠 수 있는 확고한 안보 대비 태세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서해 수호 역사는 모두의 긍지이고 자부심이며 서해 수호 정신 속에서 하나가 돼야 한다며 국민 통합의 힘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국방력이며 안보라고 밝혔습니다. 26일은 천안함 피격 사건 11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한국 해군은 25일 한명재정위원회를 열고 오는 2023년 진수하는 신형 대구급 호위함 7번함의 한 명을 천안함으로 결정했고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이를 공개했습니다.
천안함 역시 영웅들과 생존 장병들의 투혼을 담아 찬란하게 부활할 것입니다. 해군은 어제 2023년부터 서해를 누빌 신형 호위함의 이름으로 천안함을 결정했습니다.
1000톤급 해군 초계함이었던 천안함은 지난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2분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 잠수정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으로 침몰됐습니다. 선체는 두 동강이 났고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하고 58명이 구조됐습니다. 북한은 이에 대해 아직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천안함으로 명명된 대구급 호위함은 대공, 대함, 대잠수함 작전은 물론 대지상전까지 수행할 수 있는 막강한 화력을 갖춘 2800톤급 최신의 호위함으로 한국 해군의 주력 함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천안함의 부활을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염원하고 성원해온 유가족과 최원일 전 함장을 비롯한 천안함 생존 장병들께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압도적인 힘을 갖추기 위해 중단 없이 노력해왔다며 2033년 무렵 모습을 드러낼 3만 톤급 경항공모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조선 기술로 건조되고 2018년부터 전력화가 진행 중인 3천 톤급 잠수함 사업을 2024년 마무리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제2연평해전 전적비를 찾아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도발 전사자 8명의 넋을 기렸고 기념식 이후엔 천안함 4.6용사 추모비에 헌화, 분향하고 천안함 선체를 돌아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지난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에 대한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인종 혐오 범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메릴랜드 주지사가 아시아계 소상공인들을 방문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동부 메릴랜드주 한인 밀집 지역인 엘리코시티의 한 상가를 돌아보는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와 부인 유미 호건 여사. 프린세스 쇼핑센터로 불리는 이 상가는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운영하는 10여 개의 작은 상점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 어렵게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업주들은 한국, 베트남, 중국계 등 아시안계 미국인들로 손톱 관리 가게, 커피점, 화장품 가게, 식당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레리 호건 주지사 부부는 이날 마스크를 쓰고 업주들과 악수를 나누며 근황을 물었고 업주들은 형편을 나눴습니다.
We did a lot of work through the, you know, DoorDash, Grubhub.
Oh yeah, great. A lot of carryout delivery.
가게 운영이 많이 위축됐지만 배달 서비스 앱을 이용한 주문량 덕에 버틴다는 중국인 식당 주인에게 호건 주지사는 상권 회복과 주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호건 주지사는 업소 안으로 들어가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호건 주지사 부부가 방문한 프린세스 쇼핑센터는 한국계 미국인 여성 유미 호건 여사의 주도로 지정된 한국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170여 개 다양한 종류의 한인 업소가 한국 문화를 알리고 있는 점에 주목해 지난 2016년 메릴랜드 하워드 카운티 엘리코시티 지방 간선도로 40번의 8km 구간을 한국로로 지정했습니다. 호건 주지사가 이날 아시아계 소상공인을 방문한 건 지난 16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총격 사건의 희생자 8명 가운데 6명이 아시아계 여성으로 밝혀지면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듣고 안심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업소 방문 직후 연설에서 미국 사회 내 아시아 혐오 범죄가 최근에야 주류 언론에 반영됐다며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례들을 열거했습니다.
Sadly, many have been victims of much worse than just hateful words and emotional abuse. An 84-year-old in San Francisco died after being violently.
혐오스런 말과 정서적 학대를 넘어 샌프란시스코에서는 84세 노인이 사망했고 뉴욕에서 지하철을 탄 61세 남성이 흉기에 얼굴을 베어 피를 흘렸으며 텍사스에서는 아버지와 두 자녀가 주차장에서 칼에 찔렸다면서 가장 최근에 벌어진 조지아주 총격 사건을 인종 혐오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또 몇 주 전 딸의 친구 엄마가 주유소에서 공격을 받았고 아내의 비서는 마음 놓고 동네를 뛸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는 등 주변의 얘기도 전했습니다. 호건주 지사는 메릴랜드주 경찰과 법 집행기관에 즉각적인 조치를 지시했다며 순찰 강화, 아시아계 주민 보호 강화 등의 조처와 피해자와 목격자를 위한 범죄 핫라인 등을 소개했습니다. 또 미 의회가 증오범죄 자료 수집과 기록이 필요한 자금 지원 법안을 통과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Why we need to be fearful as a proud citizen.
유미 호건 여사는 이날 왜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히 증오는 이 나라에서 살 곳이 없다면서 우리 모두가 미국인이고 이 땅에 온 이민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계 미국인들도 다른 미국인들처럼 삶을 일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is not right. I hope everyone remember that we are all Americans and all immigrants to this land.
유미 호건 여사는 애틀란타 사건 희생자 유가족들이 매우 힘들어할 것을 알고 있다며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낼 것을 제안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고 다 우리 형제 자매 일이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다 위로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서로 위로를 같이 보내야 되겠죠.
켈빈 볼 하워드 카운티 군수는 하워드 카운티에만 6만여 명의 아시아계 미국인이 다양한 업종에 살고 있다며 이들은 올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도전과 함께 아시아계에 대한 편견과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And at the same time, witnessing increasing crimes and bias.
그러면서 아시아계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없애야 하며 지역사회를 적극적으로 돌보고 교육해 오명과 증오, 인종차별을 근절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틀란타 사건 이후 아시아계 업소 주인들은 피해자들이 아시아계라는 점에 불안한 심경을 토로합니다. 35년 전 미국으로 이민해 20년 넘게 이 상가에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진명숙 사장.
아, 너무 안 좋아, 너무 그렇죠. 가슴 아프고 무섭지. 너무 무섭고 두렵죠. 근데 여기서는 무섭다는 생각을 그런 생각 안 하고 장사했는데 그 소리 듣고 이것 때문에 요즘 조금 불안해요. 가게 와도 불안하고 혹시나 해서 누가 이렇게 조금 들어오는 거에는 여기는.
진 씨는 자신과 딸을 위해 호신용 스프레이를 주문할 생각입니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미경 씨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디를 가나 이렇게 쳐다보는 거 있잖아요. 상품 뭐 가게를 가나 어디를 가나.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동양인이다. 쟤네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본다 하는 그런 감정으로 보는데 다행히도 마스크를 하고 뭐 위에다 씌우고 다닌가 뭐 일은 없지만 항상 지금 두려움에 저희들도 있는 거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0대 중국인 조지 선 씨는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 문제를 논의의 장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need to have a solution, you know, about those things. We need to have education, you know, maybe especially at the public service, governments, and even private sectors.
우리가 필요한 것을 발견하고 교육을 받아야 하며 공공 서비스와 정부 민간 차원에서 해결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5년 전 미국으로 이민 온 최우재 씨는 유가족들이 마음의 상처를 더 입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서 어떤 제도적 차이보다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그냥 서로의 인식 개선이 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백인 남녀 2명을 포함해 2명의 중국계와 4명의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 사망한 이번 애틀란타 총격 사건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안기며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언론들은 수사당국이 이번 사건의 용의자 로버트 에런 롱의 범행 동기와 관련해 인종혐오 범죄로 볼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혐오 범죄로 볼 만한 용의자의 문자 메시지나 인터넷 게시물 등 관련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시아계 여성 6명이 희생당한 만큼 인종 혐오 범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높아가면서 수사 진행 상황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827년 3월 26일 비창 소나타, 전원 교향곡, 월광 소나타 등을 작곡한 독일의 대표 작곡가 루트비히 판 베토벤이 5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1770년 독일의 본에서 태어난 베토벤은 어렸을 적부터 음악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이후 베토벤은 오스트리아 빈을 포함한 유럽의 문화 중심지를 순회하며 활발한 연주 활동을 벌였고 현악 사중주와 교향곡, 비창 등을 포함한 수많은 작품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베토벤은 활발한 창작 활동을 하던 31살 때부터 귓병으로 점점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베토벤의 음악에 대한 열정은 줄어들지 않았고 소리가 들리지 않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베토벤은 작곡에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베토벤은 불후의 명곡인 운명 교향곡을 남깁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면서도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음악사에 큰 기여를 한 베토벤. 베토벤은 1827년 3월 26일 57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1979년 3월 26일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30년간의 적대적인 관계를 종식하고 역사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합니다. 1977년 아누아르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은 이집트 국가 수반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전격 방문해 메나헴 베긴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대다수 아랍권과 소련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다트 대통령이 계속해서 벌인 일련의 외교적 노력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계속해서 정치적 협상을 벌인 결과 1978년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의 중재 아래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속 조치로 6개월 후인 1979년 3월 26일 아랍권에서는 최초로 이집트 이스라엘 평화 조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날 양국의 평화 협정 조인식은 미국 백악관 잔디밭에서 생중계로 진행됐습니다.
It is a historic turning point of great significance for all.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지도자는 협정이 체결됐음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메나헴 베긴 이스라엘 총리와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은 중동 평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78년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합니다. 하지만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은 이후 1981년 아랍 이스라엘 전쟁 기념식장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쏜 총에 맞아 숨을 거두게 됩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